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253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 펴시고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이니까 2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한참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와 많이 달라요.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그래서 학교들마다 막 찾아가서 실기시험도 치르고 정신없이 11월, 10월 한 달을 보내고 11월까지 막 이어집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이 이제 실기시험을 많이 치르러 다니는데 실기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단어가 입자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어요? 입자리 뭐 이런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보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 앞에서 이제 가을이니까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죠. 아 가을인가 됐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들어가자마자 잘렸다 이 표현을 입자리라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단어. 야 너 입자리 당했어? 그럼 완전히 이 학생이 패닉 상태에 있게 되는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동안에 준비한 노력이 얼마고 내가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수고했는데 아니 딱 한 소절 불렀는데 입자리를 당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시험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관 입장에서도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 공고를 미리 했을 것이고 또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 방식대로 노래를 하고 자기 방식대로 훈련을 하고 와서 하니까 시험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문가 입장에서 하루에 수백 명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첫 소절만 들어도 압니다. 이거 아는 거. 그러니까 됐습니다. 땡. 하루 종일 시험관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피곤이 몰려오고 짜증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관 입장도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그 대학이 아니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뭐고 그리고 시험 감독관들이 내는 시험의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도대체 이 학교는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학생들은 그거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수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기초적인 수준을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마치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처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결산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평가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산대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한국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입잘당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위기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묻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기준이 뭘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을 앞소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좋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준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삶을 살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앞에 딱 당도하니 입자리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합시다. 자,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삶을 살면 천국에 당도한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의를 세우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천국에 당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사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더러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자, 3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똑띠 읽으셔야 돼.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 천국에 당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상태인가? 어느 설교집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향기를 드러내는 화장품 공장처럼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음밭이 영이 다 죽어서 술을 내는 술공장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독한 술을 내는 인류가 그런 술공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술공장에서 술을 내는데 맥주를 낼 수도 있고 와인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소주도 낼 수 있고 위스키도 낼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술을 내지만 그것은 술이에요. 도수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술입니다. 비싸고 싼 것이 있지만 그것은 술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계속 독한 것을 뿜어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주인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처처에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냥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삶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어떠셨어요? 고통이 많이 있으셨죠? 내가 원치 않냐는 갈등이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괜히 많이 힘드셨죠? 언제까지 질문해야 되죠? 인간의 탐욕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인간이 아주 유용하게 쓰려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컵이나 이런 걸 이용했던 그 쓰레기가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한반도에 7배 되는 섬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해보세요. 이 한반도에 7배의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섬을 이룬다고요. 그것을 먹은 생선들이, 어류들이 그것을 쪼아먹다가 배탈이 나고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그 고기를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 편하려고 일회용 컵 빨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탐욕적으로 나의 마음을 즐기려고 사용했던 결과물로 온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일회용을 줄이십시오.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 시대에 모르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어저께 결혼식에 주례를 하고서 참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뷔페집을 가면은 좀 불편합니다. 힘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한 접시 갖고 오고서 이렇게 딱 앉으면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한 접시로 만족하고 누가 갖다 주면 그냥 좀 먹을 정도고, 왜냐하면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은 어제도 제가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제 앞 그 볶음밥을 조금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 아줌마가 팔을 이렇게가 저를 막 치면서, 아 좀 기다리면 되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아주 막 흘리고 이렇게 가득 담고 막 뒤에서 막 이걸로 막 치고, 처음 보거든 그 아줌마. 아 힘들어 힘들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있을 동안 배려하거나 이런 여유감이 없이 그냥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을, 저 여러분 음식 먹는 걸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뷔페집 가서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아, 세 접시 네 접시 잘 드세요. 남김없이. 그런데 욕심에 이거 먹겠다 저거 먹겠다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세 접시 오면 한 접시는 버려요. 여러분 지구상에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널려진 음식이 많다고 탐욕스럽게 먹다가 남기고,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아닙니까? 부대껴요. 뷔페집 가면 부대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힘드셨던 것이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로 엎어놔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식당 팀에 가서 다음 주부터 다시 돌려놓읍시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음식 쓰레기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다시 돌려놓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져다 드시는 거 상관없지만은 음식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끼고 전략해서 그 남은 돈을 북한이나 또 다른 곳에 헌금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말입니다. 성적으로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동성애 간의 사랑이 싹이 트고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동성애가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하는가? 양자를 영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딱 정신 차려서 어렸을 때 양자 돼가지고 갔는데 다섯 살, 여섯 살 돼서 엄마, 아빠를 딱 눈떴는데 아빠를 부르는데 둘 다 아빠야. 엄마를 찾는데 엄마도 아빠야.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 아닙니까? 아, 어느 날 눈 떠서 봤는데 엄마 둘이 한 사람은 아빠래. 가정이 파괴되고 성 정체성이 문란한 이 타락한 징조에 고통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고통이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냐면은 자기의 성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자녀들의 세대에 고통을 전해주는 거, 이게 아가냅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의가 어떻게 하늘까지 당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의는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탄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달리하셨다 하셨잖아요. 이것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죠. 로마서 10장 3절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의에 복종하는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된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언더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아래에 이런 뜻. 타소라는 것은 배열, 위치, 정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의 아래에 가지런히 정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호산나? 가지런히 정렬하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이 태가 있어요. 헬라어에 세 가지 태가 있습니다. 능동태, 여러분이 아시는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중간태로 쓰였다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진리의 아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장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화면과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의에 완전히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의를 만드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자,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너희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려고 저 무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오르려고 하는 또 다른 의의를 통하여서 믿음을 막 세우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속에 가까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기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요? 시인하며. 저를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표현하는 주랑 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로드, 주라고 했을 때 죽임을 당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의 이 단어도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주인은 예를 들어 노예 같은 경우에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팔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당신,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당신, 그래 나의 온 전심으로 주를 고백하여 나의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그 주, 그게 바로 주로 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해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치하 시절을 보냈고 유교 때 공산당 치하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맞죠? 왜일까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변치 않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주. 예를 듭시다.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그때 상황을 가정하여서 저 바깥에서 총칼을 들은 일제나 공산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통과, 아니, 죽이고 자 공산당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다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묻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폭정 앞에서 믿음을 변치 않기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을 대로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다 포기하서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고백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받습니다. 이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화면을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자,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소위 우리가 think,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헬라어 어원을 보면 아주 깊이 숙고하고 감찰하고 두들겨보고 정말 그러한가 숙고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인가? 나의 전생을 바쳐도 이 진리로 하나로 바꾸지 않을 진리인가? 숙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부흥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설교하다가요. 조금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오르면은 믿습니까? 그러면 회중이 막 아멘 그리고 막 오는데 뭐 이 부흥사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열매 여러분 덮어놓고 먹으면 믿음은 죽습니다. 성경을 피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진리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 성경에 내 생명을 바쳐도 되는 것인지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들기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생명을 다하여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 아니면 포기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거부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가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태도는 뭡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돌아가세요가 아니고 이 진리가 왔을 때에 서서히 모든 지적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친족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보내시죠.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서로 대화하다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하므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지요? 고백이 고백.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요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만 하면은 내가 이제 완전히 주께 복종하겠나이다. 자, 두 번째가 충분 조건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충분 조건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한다고요? 기뻐한다. 여기 교차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무엇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인생의 중심,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영혼의 그 깊은 자리,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주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믿음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영광은 사라졌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무엇이 된 겁니까? 이제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에게 복종하려고 하오니까 이제는 만세에 세상의 복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노라 하고 찬양을 합니다. 49절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한지 아세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거룩함입니다. 온전한 구원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내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후렴구.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큰일이, 그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죠. 그래야 하나님 위에 복종할 수 있어요. 이 시대 문제가 너무 하나님 믿음을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오신 김지현 약사님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반대하기 위하여서 그가 속한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고 해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피켓을 처음 갔던 장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딱 서서 이렇게 피켓을 드는데 굉장히 창피하더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나도 돕는 사람도 없고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쪽팔렸대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했어. 공부도 잘했고 부모에게 순종했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저를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굳이 유별나게 이 자리에 왜 내가 여기 서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갑게 쳐다보고 아 창피해서 막 원망을 막 털어놓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유별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저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 방관하는데 왜 나만 여기 세우십니까? 막 따졌대요. 하나님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너를 유별나게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독특하게 사랑하지 않았냐? 너희들 양자로 내가 입양하기 위하여 내 친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버리는 부모가 어딨냐?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유별나게 사랑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우린 너무 하나님의 공의를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 읽는 목사님 그 저서 중에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책들을 주로 읽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이 맹맹할 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는 그 시간을 겪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컨퍼런스에 한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지성을 통해서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아십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거죠?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인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이 종이를 밑에서부터 21m 정도를 쌓아놓은 거리입니다. 이쯤 되면은 감탄의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에 그리고 계시는 거 맞죠?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쯤 쌓아놓은 거리입니다. 우주에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분이 정녕 당신의 쪼수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말씀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조수 정도로 생각했구나. 주가 아니라 조수였구나. 그의 고백입니다. 맞다.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어찌 내가 그분을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자문위원 정도로 대할 수 있겠는가?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의 의로 하늘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를 고백하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에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였으므로 출산의 영광, 저 하늘나라에까지도 사무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 하나님의 철저히 복종하셔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감격의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